안녕하십니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황금률과 그와 관련하여 가르치신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강렬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 374, 9480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을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철칙과 은율과 황금률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철칙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고, 즉 상대방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는 게 그게 철칙, 쇠법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은율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한 것이고,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이죠. 제자가 와서 인간이 꼭 지켜야 할 도리를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기소불역이면 물시의인하라고 했지요. 이 말은 유대의 유명한 랍비 힐렐도 했습니다. 제자가 힐렐에게 묻기를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힐렐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표현하면 섬기는 자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툴 때에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섬기는 삶이었습니다만, 또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제자들에게 본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그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이시요, 또한 주님이신 분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다음에 교훈하셨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섬기기 위하여서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는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죽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으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섬기지 않을 수 없었죠. 또 예수님은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봉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섬김이었습니다. 이 섬김을 위하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보훈을 강론하신 것은 바로 이 섬기는 삶의 실상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이제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도록 하는 섬김, 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섬김이 바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최선의 상태로 잘 유지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주와 만물이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을 섬기십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없으면 만물은 소멸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힐난했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대답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설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지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섬김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반응을 하게 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6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기 전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죠.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 구하여 받은 후에 비로소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섬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먼저 남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일이 어렵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수양과 노력으로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생명의 본질이 그렇게 된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활이기 때문에 자신이 섬긴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의 생명의 본질은 바로 그렇게 섬기는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긴 그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태요, 뭐 당연히 나타나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예수 생명의 본질적 능력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여 이룬 일은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질이기 때문에 행한 것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생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하시고 오른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접대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언제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언제 우리가 대접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왜 우리가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항의조에 대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노력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노력으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선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사람들은 대접하고 돌보며 섬기는 것이 생태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을 먼저 대접하는 황금률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지만 이 오른편 사람들은 같은 대접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대접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생명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사실 황금률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행동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기가 없으면 대접을 하는 자기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본인이라는 존재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기가 있어야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죠. 즉 먼저 자기 확립이 순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확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아직도 호흡하고 있는 동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보증하십니다. 그 사실을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7장 9절로 12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죠. 아, 여기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먼저 대접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먹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먹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먹지 않으면 생명과 존재를 상실합니다. 먹을지라도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나쁜 것을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고 마침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스타 야구 선수였던 장효조, 최동원 그 두 선수가 암으로 타계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잘 하는데 왜 암이 걸릴까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했고요. 그들을 돌본 의사들의 말에 그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애청자들께서도 이런 것들 다 인정하시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바로 핵심에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목숨으로만 살고 있을지라도 그 기간은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 동안 사람은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으려고 해도 육신으로 사는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음식을 권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뉴스타트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합니다. 그것은 이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이상구 박사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아주 널리 전해진 원리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뉴스타트로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출판한 치료봉사라는 책에 명시된 원리입니다. 이상구 박사가 그것을 깊이 살피고 깨달아 그 원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트라는 말은 치료봉사라는 책에 제시한 8가지 건강 원리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상구 뉴스타트에 참석하셨거나 웹페이지를 혹 보셨으면 이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8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영양, 첫째는 영양입니다. 그 뉴트리션이지요. 그리고 운동, 엑설사이서, 맑고 좋은 물입니다. 워터. 그리고 햇빛입니다. 선라이트.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템프런스. 그리고 맑은 공기, 에어, 그 다음에 합당한 휴식, rest,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trust in God, 이 8가지입니다. 이 여덟 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서 만든 말이 뉴 스타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 원리입니다. 사람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원리를 좇아 생활하면 육신의 건강을 최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때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을 소유하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며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올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육 간에 건강한 힘을 얻어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 그걸 타고 나가서 아주 힘이 있고 튼튼한 그러한 몸을 가질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 생활을 할 때에 영적 삶은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죠. 둘 다 건강하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을 이 세상에서 걸어가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택하여 걸어가려고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방해를 한다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더욱 영육간에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애청자들이나 저나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전통과 관습과 기독교 문화와 형성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맑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탐구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권고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다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더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분별하고 바른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을 대접하여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은 안 되죠. 그럴지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은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고 17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가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라도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99개가 맞는다고 해도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죠.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산상보훈 중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믿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죠.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구제하고 교회 활동에 힘을 쏟으면서 막상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마태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예수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선지자나 권능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그 행함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분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부로 접어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사람 속에서 생명이 되지 않으면 교훈을 듣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상에서 예수님의 긴 교훈이 끝났을 때 청중들은 놀랐습니다. 마태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남의 말들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없었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지금 김명호 목사의 강론을 들으셨는데 성경에 과연 그런지 스스로 확인하시고 기록한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반석 위에 튼튼히 세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남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섬기는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예수께서 내 안에 생활하시는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